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3일 주의 날입니다.
Created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reate in me a clean heart, Spirit within me.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O Lord, and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Oh.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10장. 형제자매 여러분, 모세를 따르던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신령한 바위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다 같이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악한 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들썩하게 뛰놀았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불평하지 맙시다. 그들은 불평하다가 죽음의 천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 본보기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끝을 맺고 있는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든든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시련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련을 당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더불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실 터이니 여러분은 꿋꿋하게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일을 피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 여기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같이 떼어 먹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빵은 한 덩이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럿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도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무엇이나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이 무엇이나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제물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어떤 것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잔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짓을 하면 주께서 질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제 이성만 차리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꾀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생각하여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지 마십시오. 땅은 물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지 않은 사람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가거든 양심을 생각하여 아무것도 묻지 말고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을 다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고기는 우상에 바쳤던 것입니다 하고 알려주거든 그것은 먹지 마십시오. 그것을 먹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될지 모르니 그 사람을 생각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는 그 음식 때문에 비난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나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의 발은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혹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레위기 제25장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초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초가 쉬므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은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7년이 일곱 번이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하늘을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이웃에게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려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드려도 안 된다면 그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핵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에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곳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상고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 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 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되도록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아서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다. 그가 물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와서도 너희는 그를 종부르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 곁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대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또 그 종들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대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든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붙이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해까지 횟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횟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김에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 때까지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해수 품삯을 떼는 나머지를 모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1년까지 남은 해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해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한 해수와 남은 해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모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은 여러 방각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나를 구하러 오시어 그의 생명갈고리에서 버리시었구나. 내 주의 귀한 보혈 나를 대속하셨으니 나 이제 회개하고서 승리 얻으리라.
Oh, victory,
Jesus, 영원한 내 구주, 날 찾아오시어 보혈 흘리셨네. 나 그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사 주 안에 살겠네. Oh, victory, Jesus, 영원한 내 구주, 날 찾아오시어 보혈 흘리셨네. 나 그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사 승리하며 주 안에 살겠네.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알겠네.
주님이
나를 구하러 오시어 그의 생명갈보리에서 버리시었구나.
내 주의 귀한
보혈 나를 대속하셨으니 나 이제 회개하고서 승리 얻으리라.
다 같이 Oh, victory.
Oh, victory in Jesus, 영원한 내 구주, 날 찾아오시어 보혈 흘리셨네. 나 그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사 나 항상 승리하며 주 안에 살겠네. Oh, victory in Jesus, 영원한 내 구주, 날 찾아 오시어 보혈 흘리셨네. 나 그를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사 나 항상 승리하며 주 안에 살겠네. 나 알겠네. 주께서 나 있을 곳 예비해 수정 같은 바다 너머에 황금길 찬란해
천사들도
노래해 구속하여 주시오니 나
그곳에서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
큰 목소리로 오 빅토리,
오 빅토리 지저스, 영원한 내 구주 날 찾아 오시어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원 지역에 있는 형제들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유대 사람 신자들은 베드로를 꾸짖어 말하였다.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소.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요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무아지경 가운데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는 내 귀퉁이가 들려서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졌습니다. 제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파충류의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저는 주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순결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두 번째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가이사랴에서 제게 보낸 세 사람이 제가 머물고 있던 집에 와서 멈추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섯 형제도 저와 함께 떠나서 우리를 부르러 보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시몬은 너와 너의 온 집안을 구원할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 내리셨던 때와 꼭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이전에 없었던 이 역사에 길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던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 사도들의 오해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베드로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고 오히려 모든 사도들과 더불어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결과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상당히 긴 글이지만 앞에서 경험한 일의 서술적인 반복인 만큼 역시 같은 길이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한과 함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갔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가정이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같은 환상을 통해서 세 번씩이나 깨닫게 하신 일들을 직접 확인한 베드로에게는 예루살렘 형제들의 반감이 과거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웠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신의 권위나 강압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을 자세히 보고함으로써 저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인데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의 오해입니다. 믿음 생활의 또 다른 문제는 자신이 받은 은혜는 강조하면서 남이 받은 은혜를 하찮게 여기거나 반대로 남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자신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은 주께서 말씀하신 사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루어짐을 감격해야 하는 것이 이들에게 더 어울리는 모습일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을 벼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과정과 결과 속에 있었던 일들을 문제 삼고 나섭니다.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3절 그랬는데 어찌 보면 서로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를 부풀리고 벼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성결의 문제나 계명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없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같은 진리와 한 성령 안에 있다면 아무리 큰 오해조차도 자신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깨닫고 화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세상에서보다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죠. 두 번째로는 4절의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경험 증거를 듣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10장 10절에서 16절의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은 자신의 경험의 증거로 사소한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확실히 이 내용에서 보는데 늘 덤비고 성급하던 베드로가 여기서는 성령의 강한 능력에 제압당한 베드로의 다소곳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경험에 대한 조심성도 배우는데 적어도 이러한 모습이 성숙한 진리의 전달자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코 꾸밈이나 과장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에 집중해야 함에도 그 말씀을 받은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겁니다. 유대의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보다는 할례자들의 위신에 타격을 입혔다는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감정과 입장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려 한다면 진리에 더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입장에 있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첫째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경건하고 성숙한 사람, 인격적으로 갖춰진 사람이 다뤄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성숙치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짓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베드로의 주님께서 주신 이상과 상황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세요,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확증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인한 고민 중에 하나님께서 사실적인 증거로 그 환상을 확증하는 경험을 고백하는 내용이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11절에서 12절 상반절에 사람과 성령의 지시가 함께 확증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2절 하반절인데 결국 베드로의 영적 체험을 확증하는 데는 욥바에 최소한 여섯 형제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청하러 보냈던 고넬료의 초청을 역시 말합니다.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너의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3절 14절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환상과 고넬료의 환상이 하나로 만나게 된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의 환상을 주께서 주셨다는 사실이 확증되는 현실을 소개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5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가족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려오신 성령은 오순절날 베드로와 함께 사도들이 받은 성령과 꼭 같은 내용과 모습이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17절 그랬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이방인이 구원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애써 부정하려 했던 베드로는 물론 모든 사도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유에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임재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최초의 이방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봅니다. 가장 일반적인 성령의 임재 약속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는 옆에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방인의 구원을 사도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분명하고 특별한 목적이 이 성령 내림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한 성령의 약속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가정에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접하면서 예수도의 말씀이 생각났노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6절에 그랬고 이 말씀은 역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자신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다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유대인 형제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선언하고 나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막아서서도 안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진실을 통하여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도다 하니라 18절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의 판단과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앞에 사랑의 지혜 앞에 잠잠해져야 합니다. 구구한 이론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자신의 특권의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할 때 오해의 골은 깊어지지만 주님처럼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앉을 때 오해는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도 일순간에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고 받아들이는 곳에 오해는 불 앞에 양초처럼 녹아질 것입니다. 진리를 부풀릴 필요가 없고 진리의 경험은 자신의 입장이나 감정보다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요구들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제물은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요건은 길들인 가축이라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물이 희생을 바치는 사람과 가깝다는 점을 나타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사냥이나 몰아서 잡힌 동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리를 떠나 방황하는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주인 없는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사자나 독수리 같은 야생동물도 아니었습니다. 희생제물의 두 번째 요건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동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갈보리 십자가로 끌려온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희생동물은 사실 그 환경에서 불행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 희생동물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으로 바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희생되는 동물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자원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요한복음 10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구약시대에 희생되는 동물은 길들여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순결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결한 동물이 되기 위해서 그 동물은 초식동물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초식동물의 특성상 채소를 먹는 동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자나 독수리 같은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의 생명을 파괴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셔야 했던 분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동물은 길들인 것이라야 하며 초식동물이라야 하고 정결해야 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희생동물이 흠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완전성과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희생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츠베아입니다. 그것은 희생제물을 죽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 반드시 다듬지 않은 돌이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제단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의 크기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